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88발의 미사일과 63기의 이란제 샤이드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 중 37발과 드론 55발만 격추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 발전회사 우크르 하이드로 에네르고사는 이번 공격으로 남부 자포리자의 드니프로 HES 수력댐이 수력발전 구조물과 댐 자체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댐이 뚫릴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의 이호르 테레호우 시장도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이번 공격으로 도시의 교통 신호 등이 작동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게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루셴코 장관은 러시아군의 목표는 단순히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처럼 국가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대규모 장애 초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밤사이 이루어진 공습으로 적어도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으며 3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사국들이 평화회담에 대한 이해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양측 모두 협상을 통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인권과 개인자료 보호, 위험에 대비한 AI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 등 120여 개 나라가 공동 후원했으며 이날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통과 뒤 오늘 유엔 총회 193개 회원국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으며 AI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지배하기로 함께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성명에서 유엔 총회가 AI의 배치와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신흥 기술에 대한 국제 규칙과 규범 제정 그리고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체계를 육성하기 위한 역사적 진일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AI와 같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국제적 행동을 필요로 하며 21세기의 도전에 관한 한 모든 나라가 공통의 이해에 의해 인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AI가 민주적 절차 방해와 사기 행위 증대에 이용되거나 극적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1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6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13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쪽과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하루 전에도 항공기 32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섬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 교전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EU 27개 나라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성명을 통해 유럽이사회는 지속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는 즉각적 인도주의 교전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석방과 이스라엘군이 계획 중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피난민 100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에 하마스 세력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전시 작전권 전환 작업이 완료를 위한 단계에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행 중인 전시 작전권 전환 작업이 완료를 위한 단계에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미한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I mean we're on the trajectory to complete it, but it's standards based, not time based.
라케메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잭리드 위원장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2014년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충족되는지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케메라 사령관은 북중러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In the United Nation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they've continued to veto any kind of new sanctions.
러케메라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항상 북한을 지원해왔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에선 모든 종류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며 두 나라 모두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 유엔 회원국 대사들과 만나 회의한다며 북중러 협력 문제에 관해 얘기했고 그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이 3국 공조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We've got to have the humility to know that we can't solve the historical differences.
러케메라 사령관은 우리는 양국 간 역사적 이견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지만 그들과 계속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 지능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실존적 위협은 두 나라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라며 3국 모두의 안보를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케메라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거리가 멀어 군수품 지원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리드 위원장의 질문에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생산 역량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third world country, it's a first world country that can have production.
그러면서 군수품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위기 시 여러 핵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21일 미국과 캐나다가 매우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ace an extraordinarily complex strategic environment. Our competitors have fielded advanced kinetic systems designed to strike civilian.
기호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전략군 태세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쟁국들은 핵 임계치 위와 아래에서 북미의 민간과 군사 시설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동적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호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기타 항공우주 위협으로부터 북미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호사령관은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13번의 ICBM 비행시험을 포함해 100번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도 3번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초보적인 정보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전달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협력을 제공할 경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호사령관은 북한이 2022년 이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보다 발사 지원 장비가 더 적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체계 모두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호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강력한 보안 체계로 인해 북한은 가장 까다로운 정보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를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미사일에 재진입체를 여러 개 추가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양산과 배치로 전환하는 경우 김정은의 ICBM 비축량이 우리의 북미 방어 역량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사령관은 미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질문에 그러한 부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는 최근 평가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I'm aware that there was a recent assessment that said that such a site was not an operational necessity. However, as an operational commander that watches very closely.
그러나 작전 사령관으로서 우리의 적들 이란과 더 나아가 북한의 진전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사령관으로서 지속적인 위협을 평가하고 추가 역량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도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과 위성 발사를 지적했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북한은 우주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2023년 11월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중용도 능력을 시사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시스템 개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팅 사령관은 북한은 잦은 미사일과 위성 프로그램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으며 우주 영역에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사이버와 전자전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영역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 우주사령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 억지력을 구현하려면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한반도 위기가 광범위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한반도의 위기나 분쟁은 여러 핵 보유국과 미국의 여러 동맹국과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지속적인 위협이자 도발의 원천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과 다양화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러 군사협력 강화도 우려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약 550마일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도 소개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는 일본, 한국과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역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추가 항공, 미사일 자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미한일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face of challenges unlike anything America has encountered, we are confronting not one but two nuclear peers.
미국이 두 개의 동등한 핵 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핵 야망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간 관계 증진은 미국의 전략적 셈법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코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서 빚어진 3대 사건들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6년 지정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들 도발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 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운운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 도발이라고 왜곡하여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철통 같은 대비태세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NLL을 불법 무법의 경계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에 대한 침범을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도발적인 발언 때문에 서해 수호의 날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NLL을 콕 집어서 불법화시키고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고 또 법제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거행된 제2함대 사령부에 대해 서해 방어의 본진이자 NLL을 목숨으로 지켜낸 참수리 357 정과 천안함의 모항이라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산화한 55명의 해군과 해병 용사들의 불타는 투혼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천안함에 대해선 대잠 능력을 보강하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며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의 고귀한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들은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여러 차례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섯 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종료된 미한 연합 연습인 프리덤 실드에 대응해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기지 방문,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지도, 탱크병 대연합부대 대항 훈련 참관, 항공육전병부대 강화훈련지도, 600mm 초대형 방사포 일제사격 훈련지도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의지 그리고 내부경제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러시아의 대규모 탄약을 지원하고 있는 안팎의 상황으로 미뤄 북한이 한국의 직접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다. 김정은이 엔리를 부정했지만 북한이 직접 도발하게 되면은 한국군도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NLL은.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계속 NLL을 부정하겠지만 직접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성목 센터장도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이나 포사격 등 긴장고조 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원점이 노출되는 직접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서 이를 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 제14기는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선출됐습니다. 첫 회의는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 열렸으며 당시 회의에서 헌법도 개정됐습니다.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현재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서해 해상 국경선 등 영토 조항 반영을 위해선 정전협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할 경우 영내 미군의 큰 우려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참모는 21일 북한이 조만간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IR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역량 진전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n't a new capability they're announcing here, but just the, you know, the continuation.
벤디펜 전 부참모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IRBM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진행한 관련 실험과 기술적으로 다른 적은 없다면서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검증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연료 엔진 분출 시험을 마친 만큼 조만간 실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그럴 경우 북한이 지난 1월에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선보인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의 기술적 완성도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IRB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분출 시험을 한 고체연료 추진체가 아니라 미사일의 기동력을 좌우할 탑재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는 미사일 발사 뒤 재진입 단계에서 탄두의 궤적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낙하 단계에서 회피 기동과 선회 기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탄두를 조종해 목표를 타격하고 상대의 격추를 피할 수 있는 종말 센서를 장착한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개발을 목표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의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어 영내 미군의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f it continues to be the sort of maneuvering reentry vehicle that we've seen,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천에서 5천km에 달해 주요 표적이 미군의 전략자산이 있는 괌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미국은 최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관련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가 성공할 경우 기동성을 활용해 격추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 총국과 산하 발동기 연구소가 19일 오전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이 성공했다며 중대시험의 대성공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발 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그에 대해서는 적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통해서 북한이 성공을 주장한 만큼 IRBM에 적용하는 것은 새롭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체연료 분야에서 ICBM과 IRBM을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is term IRBM, ICBM, it doesn't have any technical meaning. It's not harder to make a solid.
둘 다 모두 대형 고체 추진 로켓 모터이며 같은 수준의 난이도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고체연료는 이동식 발사대 운용의 용이함과 빠른 발사 시간 등의 이점이 있을 뿐 사거리 개념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 기술적으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라며 북한이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매달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 전달 체계에 고체 연료를 탑재하기 위한 검증 단계를 착실히 밟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단계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에 비해 신뢰성을 더 높여주는 기술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more that those stages are solid fuel based as opposed to liquid fuel based.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다단계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고 시험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에 이어 IRBM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고체연료 엔진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발사 방식이나 체계,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유형과 사거리의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정치적 수사 또는 선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극초음속은 최소 마하 5 정도의 최대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며 거의 모든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그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So hypersonic means that it's moving at a maximum speed of at least Mach 5.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IRBM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이 굳이 극초음속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기동형 탄도 재진입체 대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hile it would be more capable, it's also much more technically demanding.
다만 극초음속 활공체의 경우 성능이 더 뛰어난 대신 발사체가 견뎌야 하는 온도와 압력의 종류가 훨씬 더 극단적이기 때문에 기동형 탄도 재진입체보다 다루기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관련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조언 등을 구하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이나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복적 합의 위반으로 이미 시효가 다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거나 북한과 제재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긴장 완화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접근법이란 평가가 있는가 하면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이미 그 효용성을 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 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에 대해 아주 좋은 진전이라며 정확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궁극적인 비핵화가 여전한 미국의 목표이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행동 대 행동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 심지어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good development. I think with what the senior officer Jung Park articulated was absolutely correct and necessary.
앞서 박 고위 관리는 지난 1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우판이나 우발적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 감소를 포함해 북한과 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대화 제의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uld also talk about sanctions or confidence building or humanitarian cooperation. So that's what we mean by no preconditions to our dialogu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와 핵분열성 물질 생산 등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면 제재 완화를 넘어 제재 해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는 등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과 마주앉아 핵 프로그램 중단과 제재 해제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핵무기를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f we don't sit down with North Korea to talk about the benefits of halting their programs and the lightening of sanctions and ultimately lifting sanctions and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제재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박 고위 관리의 발언에 대해 그것이 항상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일련의 대화 과정의 결과라며 북한의 조속하고 중요한 조치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포함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로 가는 경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항상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대화에 열려 있었고 백악관과 국무부가 말하려던 것은 일부 잘못된 정보,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대중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has always been our position, that we are prepared to talk to North Korea anytime, any place about any issue. We have never insisted that denuclearization is.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박 고위 관리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과의 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박 고위 관리가 위험 감소를 초기 논의 주제로 계속 우선순위에 둔 것에 놀랐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중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간 조치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미국 역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은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정치적으로도 핵 프로그램이 북한 지도자로서 그의 유일한 성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핵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 정부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협상과 역내 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다시 거론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와 같은 핵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할 경우 의류나 석탄 수출을 허용하는 등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중간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실용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협상한다는 미국의 기존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서 회유와 희망에 의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근본적으로 김정은은 오랫동안 제재 완화,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 미한동맹 분열, 한반도 지배라는 네 가지를 원해왔다며 그가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입장을 완화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엔 한국과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부름으로써 김씨 정권이 견지해왔던 기본 교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조만간 핵 야망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북한의 궤적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적 준비는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박 고위 관리의 발언 등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 정책의 명목상의 목표지만 새로운 접근법은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범위를 제한하거나 동결하고 실제 비핵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합의를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위험 감소나 군비 통제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은 과거 실제 비핵화 대가로만 미국이 제공하려던 수준의 인센티브나 제재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과 인근에 주둔하는 미군과 전술, 전략 자산의 철수 등 미한 동맹이 제기하는 위협의 제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미북 대화에서 북한 고위급 관리들이 직접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과거 북핵 관련 모든 미북 협상은 북한의 기만과 허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결의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는 북한의 결의에 변화가 있었는지, 수십 년간 속임수를 써온 북한이 왜 갑자기 선의로 행동할 의향이 있는지,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기 전 수년간 이런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 북한이 본격적인 핵 보유국이 된 지금 왜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반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미 대선 전에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즉각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가 더 긴밀해졌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동결해서 시작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비슷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 다음 완전한 신고와 비핵화로 이어지는 그런 합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the U.S. under both Trump and Biden are seek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at can start with a freeze.
이어 문제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왔고 가장 최근엔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까지 있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 동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제재 완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동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북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70여 개의 식당이 연간 7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인데 일부 나라에선 정찰총국 요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한국인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보고서는 7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한 식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가 615페이지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식당 문제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엔 안보리가 예년에 비해 북한 식당의 제재 위반 사례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북한 식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과 현지 사업가 등이 합작 사업을 벌이는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결의 270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 정권과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북한 식당이 중국과 라오스, 러시아 등에서 성업 중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7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앞서 BOA가 보도한 중국 식당 65개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목록도 실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이들 북한 식당의 구체적인 상황도 사진 자료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북한 식당이 과거와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인공기를 비롯해 북한 식당임을 알리는 표시기, 건물 외벽이나 간판에서 지워진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선양의 달맞이 식당, 평양관, 창춘의 인풍각 2호점 등은 인공기를 없앴고 베이징의 류경 해당화는 간판에서 한글 문구가 있는 곳을 다른 색깔로 덧칠해 지웠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 실제 북한 직원이 고용됐다는 정황 증거도 이번 보고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창춘의 한장 식당을 다녀온 한 중국인은 2022년 1월 한 웹사이트에 남자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 사람이며 이들은 모두 상위권 학생이고 이곳은 인턴십 장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식당 이용객도 같은 해 9월 교육을 받은 북한 여성이 이곳으로 일을 하러 온다고 한다는 글을 식당 이용 후기로 적었습니다. 북한 식당을 이용한 중국인들 대부분은 북한 종업원의 중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점 역시 이들 종업원이 북한 출신임을 시사합니다. 북한 회사가 식당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단둥시의 한 자료에는 단둥 소재 북한 식당인 송도원의 투자 회사가 북한의 조선 승진 무역이며 투자액이 미화 5만 달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 4개의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라오스에선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식당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 개의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철웅이 라오스와 태국 등지에서 식당과 리조트, 스포츠단지를 소유 혹은 운영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철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라오스에 거주하는 김성호도 식당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관여하는 북한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비유인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 백두 한나관을 찾아 생생한 대북제재 위반 현장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평양 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도?
이곳 식당 이용객은 대부분 한국인 단체 관광객. 이들은 정찰총국 요원이 운영하는 북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달려가자 미래로와 같은 북한 선전가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식당 자제를 권고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인 사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 내 4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목격됐다면서 북한 국적자가 일부 식당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로 등재된 러시아 법인 등기부 등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들 식당은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 사할린스크 등지에서 고려와 평양, 아리랑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북한 식당이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안보리의 금지 규정을 넘어 다른 여러 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해외에서 설립한 식당은 강제노동과 사이버 범죄, 기타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세탁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북한의 젊은 여성들을 해외 식당에서 일을 시킨 뒤 임금 대부분 또는 전부를 몰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안이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2021년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식당이 합작회사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식당들이 중국에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 등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만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며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 enforcers, I would be saying, well, are the workers being treated by Chinese law? Are they getting
특히 북한 식당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노예 노동 문제로 제기해 중국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중국에 왜 당신의 마을이나 도시에서 이와 같은 노예 감독자가 활동하도록 놔두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식당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중국은 앞서 BOA의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영업 실태와 관련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다며 개탄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19일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1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만연한 불처벌 관행과 책임규명 부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COI 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강화된 상호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주 제네바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와 공개 소환을 통해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거나 더 악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엔의 포괄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선 북한의 노동 착취 등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개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성평등과 사춘기 소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예산의 불균형적인 비중이 군사 지출에 할당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등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해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독립적인 신문,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앞서 언급한 권리를 억압하는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결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책임규명을 11번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난민, 망명 신청자, 기타 북한 주민의 접촉 및 행위에 관한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난민 신청자의 적절한 국제 보호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날 공개한 결의안 초안은 공동제안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미셸 테일러 유엔인권이사회 담당대사와 제네바 주재 호주 대표부 대사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결의안에 적어도 53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제안국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결의안 채택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EU 주도로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채택됐고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3개국은 20일 어만다 구월리 제네바 주재 호주 대표부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10년 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치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 상황이나 책임 규명에 있어 진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고문, 납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자의적 구금, 세대 간 처벌,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 등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와 학대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에 심란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 외교 커뮤니티의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엔 미국, 한국, 일본과 호주 외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 등이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2년 3월 22일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테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무대 연출가로, 화가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괴테는 1832년 3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3월 22일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 UN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UN은 1965년부터 국제수문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 전시물,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수자원 관련 행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